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고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계획에 대해 무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공격이 일시적으로 이란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서두르도록 부추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같은 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지난주 이란과 서방 6개국의 잠정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 이란은 대규모 핵시설을 이용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군이 지난주 대학에 난입해 148명을 숨지게 한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케냐군 전투기들이 어제 소말리아 남부 게도 지역에 있는 알샤바브 기지 두 곳을 공격했지만 사상자 규모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인 알샤바브는 케냐 정부군이 자신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최근 수년간 케냐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잇따라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케냐 정부군이 가라사 대학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알샤바브 무장 요원 4명과 15시간 대치 끝에 500여 명을 구출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반군 소탕을 위해 파키스탄에 지상군 병력과 전투기,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고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에는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카와자 무함마스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오늘 의회에서 사우디 정부의 지원 요청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현재 사우디의 피신해 있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거의 2주째 후티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지중해에서 조난당한 불법 이민자 1,50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어제 지중해 리비아 해안가에서 세 척의 이민 선박들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선박을 구조하러 가던 중 또 다른 선박 두 척이 조난을 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된 다섯 척의 선박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1,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유럽의 관문인 시실리 섬이나 람페두사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올 들어 3개월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지역, 중동지역에서 전쟁과 가난, 테러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입니다. 그리스가 이번 주말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상환할 것이라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환이 오는 9일까지 이뤄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도 그리스 정부가 모든 채권단들과의 약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새 좌파 정부가 사회 공공 분야 지출을 계속하기 위해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테러 공격을 기도한 혐의로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발표를 통해 테러 용의자 17명을 체포했다며 이 중 2명은 최근 시리아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테러 지지자로 의심될 경우 여권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테러법안 두 건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6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신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대대적인 동성애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의 종교 자유보호법안이 결국 여론에 밀렸죠.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의 차별법이라면서 반기를 들었던 미국 유명인들의 비난과 지적은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흑인 여가수가 있는데요. 리하나가 있는데 이 리하나가 주말 동안 자신의 신곡을 발표하면서 인디애나주를 비난했습니다. 이 여가수가 섰던 무대가 3월 광란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3월에 벌어지는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결승 토너먼트에 맞춰서 열리는 행사였던 만큼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공연을 마친 이 여가수가 소셜네트워크에 한마디 적었는데요. 고마워요, 인디애나. 나는 오늘 밤 당신들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나를 총으로 날려버려도 좋아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법의 법안에 대한 비아냥이었는데요. 백악관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스포츠 연예계 스타뿐 아니라 이 월마트, 애플, 갭 이렇게 대기업의 등살에 못 이겨 백기를 들었던 인디애나주. 글쎄요, 한동안 이런 시달림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1도에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11도, 영상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평양 내일 구름 조금 끼겠고요. 기온은 영상 1도에서 9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이 좀 맑습니다. 기온 0도에서 7도 분포 되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3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기 절정의 흑인 여가수 리하나의 노래 골랐는데요. 27살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리하나가 부릅니다. 스테이 들으시고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이어지겠습니다.
this hole gone. We're funny, you're the broken one, but I'm the only one who needed saving. 'Cause when you never see the light, it's hard to know which one of us is caving.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를 괴롭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며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하는 미국 남녀 대학 농구 대회의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3월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요 최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나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물 부족으로 크게 고생을 했다고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 정부가 이런저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우려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죠. 자, 김정우 기자, 이 전문가들이 특별하게 걱정하는 항목이 뭡니까?
네, 바로 농부들이 쓰는 지하수입니다.
예, 지하수라고 하면은 이 땅 밑을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땅 속의 토사, 암석 따위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뜻합니다.
네.
이 사람이 쓰는 물에는 보통 강이나 저수지에 있는 지표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전문가가 이 농부들이 쓰는 지하수를 우려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걱정한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표수가 귀할 때는 땅 속에 있는 물에 의지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가뭄에 시달린 게 꽤 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1년부터 가뭄이 시작됐는데요.
네.
최근 가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날씨를 기록한 지난 120년 전 이래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몇몇 학자는 심지어 이번 가뭄이 천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표에 있는 물 가운데 한 80%를 농업 분야에 쓴다고 하던데요. 지표수뿐 아니라 지하수도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가뭄 탓에 이 경작지에 물대기가 힘드니까 농부들이 점점 지하수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물을 퍼올린 건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라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들이죠. 일단 너도 나도 지하수를 퍼내니까 네. 지하수가 점점 말라갑니다.
네.
이렇게 지하수가 고갈이 되니까 이 땅을 파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데요. 몇 년 사이에 몇몇 지역에서는 15m 이상을 파야 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 한국에서도 요즘 이 지하수 탓에 이런저런 사고가 자주 나던데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 밑에 흐르는 물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땅이 밑으로 푹 꺼지는 곳이 나오고요.
예.
길이 휘거나 다리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역시 이 물이 필요한 동네에 지하수가 없으니까 물을 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지하수 사용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농작물을 공급하는 농업지대라 규제 당국의 고민이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나온 물 사용 제한 조처에 일단 이 농업지대는 제외됐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나온 규제 조치를 좀 정리해볼까요? 일단 네.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물 사용량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값을 새로 매기기로 했고요.
네.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내 5천만 제곱피트에 해당하는 잔디를 가뭄에 강한 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는 전기기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농업 부분은 빠진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캘리포니아 농업이 미국인들이 먹는 과일과 채소 대부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지역에도 작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번 급수 제한 조처에서 빠졌다고 브라운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이 지금처럼 뭐 지하수를 계속 뽑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가뭄이 오면 지표면에 있는 물보다 지하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수가 없으면 지하수라도 써야 하니까 그럴 텐데요.
네.
이렇게 지하수가 가뭄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데 지금처럼 지하수를 과하게 뽑았으면은 이 지하수 체계에 영원히 피해를 줘서 지금 쓰는 양만큼 지하수를 앞으로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부들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절약하려고 일부 농민들이 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작물들, 예를 들어서 아몬드나 땅콩 같은 작물을 재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극단적인 대책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가운데 일부를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안들도 다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이 일단 급한 마음에 지하수를 파서 더 올려 퍼내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는군요.
네.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한계가 있는 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지표수처럼 지하수도 이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바로 은행 예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은행 예금이란 게 원래는 여유 있을 때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가 어려울 때 꺼내 쓴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하수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지하수를 아껴뒀다가 가뭄이 찾아오면 지하수를 꺼내 쓰자는 말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쓰지 말자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쓴 다음에 일정 기간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 물이 여유가 있을 때 지하수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아껴 써서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3월의 광란, 미국 대학 농구 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죠.
네, 미국 대학 체육협회 영어 약칭으로 NCAA, NCAA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NCAA가 주최하는 대학 농구 대회에서 남자부, 여자부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네.
남자부는 위스콘신 대학과 듀크 대학, 그리고 여자부는 코네티컷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이 대학 농구 남녀부 1위 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네. 자, 4일 벌어졌던 남자 준결승전에서는 역시 켄터키 대학이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켄터키 대학이 이번에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하면 모두 40승으로 우승하는 NCAA 남자 농구 역사상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네.
켄터키 대학이 이번에 져서 기록이 38승에 그쳤습니다.
네, 켄터키 대학의 대기록 행진에 제동을 건 학교가 누구죠?
네, 위스콘신 대학입니다.
네.
위스콘신이 미국 시간으로 4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루카스 오일 경기장에서 벌어진 4강전에서 켄터키를 71대 64로 물리쳤습니다. 이 두 팀이 비교적 접전을 펼치면서 전반을 동점으로 마쳤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가 끝나기 2분 전에 이 위스콘신 대학이 3점 슛과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7점 차로 이겼습니다.
네. 이 위스콘신 대학이 전에 이 NCAA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지난 1941년이니까요. 무려 74년 만에 위스콘신이 우승에 도전하는 셈입니다.
네. 역시 결승에 올라가는 듀크, 준결승에서 어느 학교를 물리치고 올라온 건가요?
네, 미시간 주립대학과 싸웠는데요. 듀크가 81대 61로 크게 이겼습니다. 듀크 대학교가 지난 2010년에 우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NCAA 정상에 5년 만에 도전하는 셈입니다.
네. 이 농구를 좋아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켄터키 대학이 우승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09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우승한다고 전망했는데 결국 그 결과를 알아맞혔는데요.
네.
하지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6년 연속 우승팀을 맞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켄터키, 애리조나, 밀라노바, 듀크 대학 이 네 팀을 4강 후보로 꼽았고요.
네.
이 중에서 켄터키 대학이 우승한다고 전망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자부 4강전에는 어떤 학교가 맞붙었습니까?
네, 전통의 강호죠. 코네티컷 대학이 메릴랜드 대학을 81대 58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미국 여자 대학 농구에서 가장 센 팀인 이 코네티컷은 2013-14년에도 우승했고요. 이번에도 결승에 올라서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입니다.
네.
한편 코네티컷과 함께 결승전에 오른 노트르담은 이 준결승전에서 이 여자 대학 농구 4강에 처음 진출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맞붙었는데요. 66대 65 한 점 차로 겨우 이겼습니다.
네.
이 노트르담 대학은 작년에도 결승에 올랐는데 하지만 이 강호 코네티컷에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이번에 작년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눈길을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남녀부 결승전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남자부 결승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6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고요. 여자부 결승은 7일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 미국 경제 관련 지표들 자주 소개를 해드리죠. 최근에 또 미국 내 일자리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수치인데요.
네.
지난 3월 미국 안에서 일자리 12만 6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3월 실업률은 2월과 같은 5.5%였습니다.
네, 이 추가된 일자리가 12만 6천 개라면은 원래 예상보다 적은 수치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평가하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가 3월에 대략 24만 개에서 26만 개 정도 새로 일자리가 생길 거로 전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일자리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이었죠.
네. 2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매달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추가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3월에 20만 개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3월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 2013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 개인 소비 지출, 또 주택가격, 또 신규 일자리 수까지 여러 지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미국 경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기운차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지수가 모두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몇몇 지수는 예상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겨울에 몰아닥친 강추위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고요.
네.
또 달러와 가치나 환율이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상태라 미국 경제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에서요, 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죠. 오는 또 15일에는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요구를 하는 파업과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저임금 도대체 어떤 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미국의 최저임금에 관해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장량희 기자는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니까 하고 있겠죠.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만족을 하시나요?
일단 이 방송의 의미가 있고요.
예.
일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개인적인 재능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일을 통해서 또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되고 또 즐겁게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 이 장 기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임금이 너무 적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면 네. 그래도 계속 이 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부족하면 일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왜 직업 만족도를 물어보시는 네. 이유를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보죠.
예,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최저임금제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삶, 일하는 재미, 사는 재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고용주는 재화를 생산하는 이 노동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고용자가 직원에게 이 노동의 대가를 너무 적게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면 그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는커녕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겠죠. 자, 최저임금은 바로 이런 고용주의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임금 지급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최저임금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알려졌는데요. 1894년 뉴질랜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했고요. 미국은 1938년에 또 한국은 1988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법은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는데요.
네.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외 추가수당, 청소년 노동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정노동 기준법 제정 당시에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 44시간으로 제한했었고요. 그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25센트였습니다.
약 80년 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25센트 쿼러 하나였다니까 믿겨지지가 네. 않는데 지금은 음료수 캔 하나도 못 사 먹죠.
그렇죠.
네.
자, 이렇듯 물가는 시간이 흐르면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노동자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소비재와 봉사는 줄어들게 되니까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회는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 얼마죠?
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입니다. 지난 2009년에 6달러 55센트에서 70센트가 올랐는데요. 이후 6년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 임금 수준이 1970년대보다 낮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올리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가치인가요?
예, 제가 이 북한의 장마당의 쌀 시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달 북한의 장마당 시세를 보니까 평양의 장마당에서 쌀 1kg이 북한 돈 5천 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 당시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 8,100원이니까 7달러 25센트면 북한 돈으로 5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장마당에서 쌀을 거의 11kg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죠.
네. 한 시간이라서 이 정도 받으면 적은 돈 같지 않네요.
네, 하지만 미국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미국인들이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숙성 음식점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 세트, 이 음료까지 포함한 금액이요. 보통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달러 55센트는 미국인들의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버는 돈이 1,100달러가 조금 넘는데 가족이 여러 명 있다면 생활하기가 정말 빡빡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에 국정연설에 나와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겠다고 언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연설을 잠시 들어볼까요?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여기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Full-time,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에 15,0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표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해서 지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요구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이렇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살리는 법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연방 상하원에 장악하고서 정부 지출을 줄이길 원하는 공화당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이죠.
네,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의회 예산국이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을 하면 1,650만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노동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이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고용 또한 줄이게 되는 거죠.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기업이 이 자동화 설비를 갖추는 등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미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요, 최저임금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들은 많이 있죠?
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더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와 29개 주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9달러 47센트로 올랐고요. 두 번째 오레건 주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 25센트로 올랐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주가 앞으로 점차 이 최저임금을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주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각 시에서도 이 임금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
했습니다. 네.
따라서 시애틀시에서는 앞으로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은 2017년까지 그리고 500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의 시급 인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가 오는 7월 1일부터 1,500개 직원의 매장 직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최고 1달러 $9를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9달러 1센트인 맥도날드 직원의 평균 시급은 9달러 90센트로 오르고요. 내년 말에는 최소한 $10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시간당 임금을 9달러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고요. 네. 이 소매 유통업체 2위인 타깃 등도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임금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당 $15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맥도날드와 월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오는 15일에 있을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소비 지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입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Delegate, Assembly Member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회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명칭은 다양하지만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주의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연방의회는 외교나 군사 같은 미 연방 전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요. 주의회는 그 주에 관련된 문제, 좀 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E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가요?
네, 역시 연방국가 미합중국 특성을 보여주는 용어인데요. 오늘의 용어 같이 들어보시죠.
E is for Electoral College.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인도나 부룬디 같은 나라에도 선거인단 제도가 있긴 한데요. 미국과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죠. 4년에 한 번씩 11월이면 미국 유권자 수천만 명이 투표소를 찾습니다.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용지에 올라있는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투표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날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닐 테너일 휴스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When you are voting for president,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말이죠. 특정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11월 선거 당일 밤에 거의 결정됩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패색이 짙어지면 패자는 침울한 얼굴로 패배를 시인하고요.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합니다.
Tonight,
하지만 형식적으로 실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12월에 열리는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인단은 각 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y also pick a group of prospective electors.
정당이 선거인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거인은 특정 후보를 뽑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거인으로 뽑히는 건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선거인으로 지명되곤 하죠.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선거인과 대의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그주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사람이고요. 선거인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입니다.
270,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현재 미국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인데요.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과 상원의원 수 100명을 합친 535명. 여기에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해서 538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8명의 딱 과반수가 되는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건데요. 제임스 서버 아메리칸 대학교 정부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We have electors in each state depending on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수에 상원 의원 2명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원 의원 수가 53명이고 상원 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55명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죠.
미국 대부분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예외입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을 분배하는데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걸까요?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There were three ways that they debated the selection process.
미국 건국 당시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럴 경우 대통령의 의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립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임기가 길어야 하고 재선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재선에 나갈 수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할 거란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의회 선출 방식은 제외됐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이 방식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타협안이 나오게 된 거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 상원의원 역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하원의원만 일반 대중이 직접 투표로 뽑았는데요. 아직 미국 국민의 수준이 직접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헌법 수정을 거쳐서 직접 투표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Good evening.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4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당선에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다시 아메리칸 대학교 제임스 서버 교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 선거인단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부해안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요. 미국 남부와 중부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원래 지지 기반이 튼튼한 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도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서버 교수는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도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일리노이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만 신경을 쓰고 인구가 적은 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염려가 있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후보들이 플로리다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라든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처럼 인구가 적은 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렉토럴 컬리지, 선거인단 알아봤습니다.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 주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선거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선거인이 변심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공화당이 지명한 선거인데 막상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명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말이죠.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주가 있고요. 또 일부 주는 선거인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벌금을 물리고 무효표로 처리하고 또 다른 선거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네. 자, 앞에서 270이 마법의 숫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 선거에 승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외에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일부 선거인을 가져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 후보를 놓고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투표합니다. 닐 테너힐 휴스턴 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럴 때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한 주당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죠.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 하원의원 수가 한 명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직 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 주에서 누가 승리했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는데요. 각 상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00년 같은 경우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릴 수가 없어서요. 이 하원 투표로 넘어갔는데요. 무려 36차례나 투표를 거듭한 끝에 이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아론 버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뒤 1804년에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잡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ma queen. drama queen입니다. Does this phrase have something to do with royalty? Drama queen. You have drama and you have queen. Put them together and what could it possibly mean?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본문에서 줄리가 oh,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진정해, Meryl Streep.
Don't overreact.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이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꼭 바쁘단 말이야.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보다시피 지금 다른 손님들도 많잖니.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drama quee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Today's expression is drama. D-R-A-M-A. Drama queen. Q-U-E-E-N. Queen. Drama queen.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Someone who is a drama queen often overreacts to a situation. This is not exactly a nice thing to say about someone.
Drama queen은 작은 문제를 갖고 과장하는 사람,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서 줄리가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린다며,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죠. 그러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진정해, Meryl Streep.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라고 대답했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t's not a big deal, so stop being a drama queen about it.
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니야. 그런 작은 일 갖고 수선 떨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drama queen. Drama queen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Let's review.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Drama queen. A drama quee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패신저라는 이름의 가수인데요. Let her go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bottom of your glass, hoping one day you'll make a dream last. But dreams come slow and they go so fast. You see it when you close your eyes. Maybe one day you'll understand why everything
Everything you touch surely dies. But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ceiling in the dark. Same old empty feeling in your heart. Cause love comes slow and it goes so fast. Will you see her when you fall asleep? But never to touch and never to keep. Cause you loved her too much and you dive too deep. Wi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6년 4월 6일 오늘,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중단됐던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가 무려 15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평화의 재전이라는 구호를 내건 제1회 올림픽 대회는 13개 나라에서 31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작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총 열흘 동안 펼쳐졌고 종목은 육상, 사이클, 수영, 체조 등 총 10개였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데는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의 공이 컸습니다. 그는 올림픽 부흥 운동을 펼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올림픽의 발전과 부흥에 큰 힘을 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96년 오늘 개최된 제1회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총 30회의 올림픽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1930년 4월 6일 오늘,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3주에 걸쳐 386km의 바닷길을 걸어 단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바 소금 행진을 벌인 것입니다.
Picks up that handful of salt and says, "With this salt, I resist the might of the British Empire."
단디는 이어 주전자에 바닷물을 넣고 끓인 뒤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간디의 행위는 당시 영국이 인도에 부과한 소금 세법에 대한 항거인 동시에 식민지 권력에 대항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소금 세법은 영국이 인도의 염전을 빼앗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날 소금 행진 뒤 인도 각지에서는 소금 세법에 항의하는 소금의 제조 판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 사람들은 영국 상품을 불태우고 무명 베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는 등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영국 경찰이 이들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군중들은 막기만 할 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디와 그의 아들이 체포되고 6만여 명 이상의 인도인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금 행진은 인도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이후 1947년 인도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